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약 한 달쯤 전에 일반인을 가수로 만드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소녀가 잭슨5의 벤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잭슨5는 고 마이클 잭슨이 6살 때 친형들과 함께 만든 5인조 그룹입니다. 이 벤이라는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14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벤, 우리 두 사람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 우린 모두 찾던 걸 찾았으니까. 내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있으니 난 결코 외롭지 않을 거야. 친구, 너도 알게 될 거야. 내 안에 친구가 있다는 것을. 벤, 너는 항상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어디에서도 너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내가 지난 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찾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넌 갈 곳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야. 나는 나일 뿐이라고 늘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야 우리. 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해도 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 사람들은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를 알지 않아. 난 그들도 나처럼 너를 알려고 했으면 좋겠어. 난 그들이 다시 생각할 거라고 확신해. 벤 같은 친구를 가진다면 말이야. 벤 같은, 벤 같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들을 늘 귀등으로 듣는 것 같고 내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삶의 무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여겨집니다. 또한 이해받지 못함의 서글픔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 누군가가 잡아준 그 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노랫말에 나온 나와 벤처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참으로 돈독하였고 서로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빌립보 교회는 이해해 주었고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 에바브로티도와 물질을 보내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몸속에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그 피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약 6,000명 정도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저나 이재철 목사님께서 외국으로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환상 중에 알라신을 만나고 무슬림으로 개종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다른 목사 하나 데려오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개종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만약 그러했다면 그 충격의 강도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개종했다는 사실보다도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설교 시간마다 그토록 강조했던 진리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새 신장 반 강의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것은 전부 거짓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급기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짜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떠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무슬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혹시 고공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무슨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무슬림의 기독교를 심기 위해서 위장 개종을 해서 보낸 첩자는 아닐까? 그리고는 정말 이 사람이 개종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찍혀서 평생 암살 대상 1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살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광주리에 달려서 성벽을 타고 내려와 도망갔던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는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만나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동안이나 칩거했습니다. 마침내 바나바의 초대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와 함께 1차 전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신학적인 문제와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린 그 다음날 빌립보의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기뻐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부하들에게서 이 말을 보고받은 치안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재판 없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투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직접 감옥까지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는 모진매를 맞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투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와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교회가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도 바울에게 애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즉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할 때에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은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로마 제국과 세상에 적대적인가를 공격받을 때에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복음이 해로운 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증함은 재판에서 최후 진술과 같습니다. 즉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왜 복음이 진리인지 또 그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말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아주 자주 법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종류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절도, 강도, 강간, 도박, 사기 등의 죄를 지은 죄수들의 재판에서는 특별하게 변호사가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에 이은 변호사의 변론은 거의 일화였습니다. 피고는 그때 남의 집 담을 넘을 때 몹시 술에 취해 있었죠? 그럼 피고가 대답합니다. 예. 그때 들고 나온 물건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죠? 예. 지금 그때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지요?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지금 자신이 한 일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피고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면 거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반면에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시국사범의 재판은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검사가 피고가 행한 일이 얼마나 국가에 손해를 끼쳤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행위가 국가를 배신하는 간첩 행위와 방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피고의 행동은 우국충정에서 나온 것이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최후 진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삶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아주 당당하게 변호했습니다. 바울 역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본래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그랬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라는 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왜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변론했을 것입니다. 그 변론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전도 집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군인들은 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또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신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슈프랑크노는 단지 심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뜻합니다. 7절에 있는 마음이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장기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역시 장기는 감정, 특히 사랑이나 동정심이 솟아나오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장기는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면서 흥분하는 것을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또 겁이 없는 것을 간이 부었다고 합니다. 또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는 것을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 속을 많이 태우는 것을 애간장을 태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노래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단장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픈 미아리 고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장, 자신의 장기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사모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모한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질될 수 되기 쉽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역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좋고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예배와 구역 성경 공부와 같은 소그룹이 유기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신앙의 총론을 배우고 적용한다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신앙의 강론을 익히고 실천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좋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라는 바퀴와 구역 성경 공부라는 바퀴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구역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세상을 떠난 고 박완서 선생님의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일기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1988년 5월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레지던트였던 아들을 과로사로 잃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88 서울 올림픽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어서 온 나라는 흥분된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박완서 선생님은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2주일 후부터 썼던 일기들을 아들이 죽고 난 2년 후인 1990년 9월부터 1년 동안 가톨릭 잡지인 생활성서에 1년 동안 연재했던 것을 엮은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박 선생님은 아들을 잃고 2주일이 지난 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놓았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박 선생님은 서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부산에 있는 큰딸 집으로 갔는데 그 집 베란다에서 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리는 수영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나가나 그놈의 88 올림픽 정말 미칠 것 같다. 서울 집도 잠실 경기장과 올림픽 공원 사이에 있어 그 들뜬 야단법석이 싫어도 들리고 보일 것 같더니만 여기까지 그 축제가 따라올 게 뭐람.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는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박 선생님은 아들이 없는데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전부 다 토에 올렸기 때문에 맥주와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추석도 의미가 없게 여겨졌고 미사를 드려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의 권유로 분도수도원에 한동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감정의 부침은 있었지만 약간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녀원 안으로 안내를 해준 젊은 수녀님과 산책을 하게 되었을 때 박 선생님은 그녀가 상투적인 위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위로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교황 요한 23세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소설가인 박 선생님이 빨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도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주님, 당신이 계신지 계신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방 안을 돌멩이처럼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한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몇몇의 생기발랄한 여청년들이 그 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서 온 한 여고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성당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들과 함께 있으면서 식사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아가씨들은 어떻게 그렇게 조금 먹고도 살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선생님은 내심 지난 2, 3일 동안 식사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청년들이 떠난 그날 저녁에 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수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새벽 시간에 문을 두드려 박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부인은 병이 들었던 딸이 낳자마자 수녀가 되겠다고 해서 수녀원으로 보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병이 재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 속이 너무 상해서 말동무라도 하려고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 부인의 표정에는 무슨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박 선생님은 그 정도 일로 자식 걱정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아들을 잃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당황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렇게 건조한 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당신의 입에 올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더 많이 놀랐습니다. 수녀원에 온 지 10여일 만에 토하지 않게 되었고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는 수녀님들이 성별 모임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없지만 딸이 넷이나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귀경 후에 미국에 있는 막내딸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하자 딸은 동생 장례식 때 신부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노라며 떠나기 전에 본당 신부님을 뵙고 떠나라고 기뜸해 주었습니다. 신부님을 뵙고 긴 위로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식을 낳아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까 싶어 괴로운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놓인 백자 필통에 쓰인 글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밥이 되어라. 박 선생님은 그 말을 입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분도 수녀원에서 맡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그때 주님은 밥으로 오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떠올렸습니다. 밥으로 오신 주님, 밥으로 한 말씀 하시는 주님,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 밥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제 안에 당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우리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 내 안에 당신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21세기에 빌립보서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조변 섞게 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요한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님들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사랑하듯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